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반 두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라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예,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틀 전에 제 아이가 학교 숙제라 그러면서 그 모형 글라이더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져왔습니다. 저도 학교 다녔을 때저 그런 거참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는 걸. 근데 이제 학교 다녔을 때는 안 했는데 제 아이가 숙제라고 가져와서 저에게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안할수 없더라고요. 이제 그 모형 글라이더를 이제 다 풀러서 보니까 자세하게 설계도가 있어요. 그 도면도 그 크기에 맞게끔 그게 완성이 되면 실제 크기와 똑같아지게끔 도면이 이렇게 있고요. 설계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다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펼쳐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 아이가 이제 그 전에 다른 삼촌들한테 우리 아빠 오늘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책을 이제 펼쳐서 하나하나 이제 조립해 보려고 딱 펼쳤는데 중요한 건 이게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을 그 도면을 계속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때마침 이제 그 위층에 그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좀 불렀어요. 그 학생이 그 고등학교 때그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상을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국한이라는 학생인데 야 국한아 나좀좀 도와줘야겠다. 이거 숙제인데 이거 밤새겠다. 그 이제 그 학생이 왔어요. 저녁 10시가 돼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이면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만들어 보니까 한 10시 반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12시 반까지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활대가 있는데 이 활대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그 이런 긴 막대가 있는데 긴 막대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잘 아는 거예요. 저는 갖다 줘도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걸 다 이렇게 맞추고 조립하고 본드로 붙이고 하면서 그 모형 글라이더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때쯤 되니까 한 12시 반 됐는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다음 내일 스케줄이 있어서 학생 올라가고, 제가 이제 나머지 아주 쉬운 거, 풀로 붙이는 것만 제가 이제 종이, 그 모형 글라이더를 날개나 그 끝지점을 이렇게 풀로 붙여야 되는데 종이를. 그것만 제가 마무리 졌거든요. 그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 비행기가 날아갈까? 과연 이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내가 이렇게 탁 날리면 날라.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나가서 꼭두 새벽부터 그 글라이더 들고 밖에 나와서 휙 날렸는데 잘 날더라고요. 모형 글라이더 하나도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못했는데 그 윗집에 사는 대학생이 오면서 그 대학생이 오면서 그 대학생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설계도인데 저는 잘 못했지만 이제 그 학생이 와서 도와주니까 너무 쉽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물건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없더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글라이더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 글라이더가 복잡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인체 구조가 복잡하겠습니까? 예, 사람이 더 복잡하겠지. 그건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사람들은 이 인생이,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혜자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복음의 시작은 은혜다. 복음의 기초는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누가 입습니까? 왕은 은혜를 못 입어요. 왕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지. 왕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천한 자가, 못난 자가, 신하가, 종이 왕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입도록 지어진 피조물이지,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창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이스보셋에 대해서,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이스보셋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보셋은 왕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그 사무엘하 4장에 또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집안에.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스보셋과 또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이 쩔뚝발이라 그랬어요. 그가 5살 되던 해에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은 소식을 듣고 야, 유모 마음에 그 무비보셋의 유모죠. 유모 마음에 왕이 죽었는데 무비보셋에게는 할아버지예요. 사울이 할아버지고 또 요나단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데 한날의 아버지 그리고 왕 대신 할아버지가 한날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전쟁터에. 그래 이제 그 유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무비보셋이 다윗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하나 들어와서 그 무비보셋 업고 팍 도망을 가다가 그 무비보셋 이렇게 들쳐 이렇게 떨구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 두 발이 절름발이가 됐는데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이스보셋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 4장에 나오는 두 발이 쩔뚝발이가 된그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을 만나면서 그가 다윗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은혜는 위로부터 흘러내린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에게, 종에게, 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있는 자의 그 계획과 그 배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은혜인데,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기초는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내가 이렇게 받는 위치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들어가면 자기가 다 왕인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면 집에서 가장이고, 또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사장이고, 뭐 회사에서는 그렇지 못할망정, 정말 집에 가면 다 가장이잖아요. 또 집에 가면 가장은 안 돼도 여왕은 되고요. 제 아내도 있지만, 집에 가면 저도 왕이지만, 제 아내는 또 왕비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 보면 다 왕된 마음이 있어요. 왕은 어떤 사람이 왕입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왕인데, 진짜 우리 인생이 왕될 만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정말 왕이라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루는 게 왕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사람이 왕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선생님이 한날은 조례 시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는 대학을 한번 써보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다들 원하는 대학을 다 적었어요. 저녁 종례 시간이 됐는데 담임선생님 딱 들어오시더만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두명 빼고 다 서울대 썼더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들으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두 명은 도대체 어디 썼을까? 그래도 두 명은 좀 정신 좀 제대로 된 학생인가 보다. 그래, 이제, 야, 근데 두 명은 어디 쓴줄 아나? 저희들도 궁금하잖아요. 길을 딱 세우고 있는데, 두 명은 하버드대 썼더라. 그 이야기가 입에서 딱 떨어져 다 웃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정말 우리가 왕이라면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다 하버드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어디서 잘 듣지도 못한 대학 원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 흔쾌히 써주는 게 아니라, 너 여기도 안 돼! 너이 실력 가지고 여기도 안 돼. 그것보다 더안 좋은 대학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왕이라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잘 꾸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 여러분이 풀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왕이죠. 한 나라의 정말 지도자가 그 맑은 정신과 그 지도자가 옳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나라는 정말 평안하지만, 반대로 그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왕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태국은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다 그랬더라고요. 태국의 모든 백성들은 왕을 존경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왕의 날을 정해가지고 온 국민이 노란 옷을 입어요. 왕을 존경하는 그 표현으로. 그래서 태국에 가서 왕에 대해서 뭐 입으로 왕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 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태국 그 대학생들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예화로 무슨 왕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했어요. 뭐 태국 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왕이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몇몇 학생들이 어떻게 왕을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나라 백성들은 진짜 왕을 마음에서부터 존경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태국의 왕은 전쟁하러 이렇게 외부에서 적이 오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너 원하는 게 뭔데? 여기 땅? 그래, 이땅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땅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세월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슬쩍 이제 그땅 이제 별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해봤지만 소득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땅 다시 얻는 거예요. 태국의 왕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태국의 국민들은 왕을 참 존경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를 보면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나라에 큰 내전도 있고 많은 국민이 죽기도 해요. 정말 이 왕의 자리는 너무 중요한데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이 누굽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학생하고 이렇게 상담을 나눴는데요.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왜 나빠요? 이 학생 마음에는 술 마시는 게 왜 나빠요? 그 질문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술 마시는 건 안 좋아. 그 말이 이 학생 마음에 능력이 되겠어요? 그 학생도 나름대로 왕이더라고요. 자기라는 왕국의 왕이에요. 어른들은 야, 술 마시는 거 안 좋아라고 말하지만 그 학생 마음에 자기가 왕된 그 나라에서는 술이 괜찮은 거예요. 술이 왜 안 좋아? 술이 좋지. 뭐 술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제가 가끔 술 광고를 보면, 정말 저도 목사지만 가끔 술 광고를 보면 야, 저거 한 잔 마시면 뭔가 시원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TV 통해서 이렇게 술 광고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 그 직장 동료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해하면서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소주잔에다가 아주 맑은 그 소주 딱 따라서 한 잔 딱 마시는 거 보면 뭔가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리는 것 같잖아요. 또 한참 땀을 흘리다가 맥주 선전하고 소주 선전하고 틀린 거 아십니까? 소주 선전할 때는 직장인 대상이 나오고 맥주 광고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그래요. 그 땀을 막 흘리다가 맥주 한 잔을 딱 마시면 그 마치 그 맥주와 함께 그 모든 땀이 싹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광고를 해요. 사람들이 그 광고 보면서 어때? 야, 저거 한 잔하면 참 좋겠다. 그 마음 딱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그 버스 운전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버스 운전하는 분이 이제 막차를 운전하게 되면 금요일날 막차를 운전하게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금요일날 막차가 왜 금요일날 막차가 중요하냐면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금요일날 막차를 대부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막차를 딱 타고 가면 그 버스 운전하는 분이 꼭 한마디 해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제발 차 안에다가 그 토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술 엄청 마시고 진탕 마시고죠. 엄청이 아니고 진탕 마시고 나서 이제 느지막에 집에 가는 이제 서울 가는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막차를 딱 타면 차 안에 딱 앉으면 어떻습니까? 차 안 공기가 훈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탁 누워서 이렇게 쉬다 보면 그 속에서 그 공기, 폐쇄된 공기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사람은 많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창문 딱 열고 나름대로 이제 미안하니까 창문 밖에다가 토한다고 토하는데 그게 다 또 뭐 차 옆면 그 창문을 타고 다 또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사 아저씨가 그 차 또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술이 좋습니까? 술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술 때문에 한 해 음주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음주운전하다 걸리는 사람도 많고 면허증 취소되는 사람도 많고 술이 정말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냥 아 뭐 술 한 잔 좀 괜찮지. 그래 그 학생이 저에게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 학생은 이제 자기라는 왕국의 왕인데 그 왕의 판결에 술은 괜찮은 거예요. 술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면 다 자기가 왕이에요. 다 자기가 임금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다 맞아요. 정말 자기가 옳고 자기가 다 맞고 자기가 정말 최고의 결정자라면 그 인생 잘 끌어가야 되는데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학생 치고 인생 잘 끌어가는 학생 별로 못 봤거든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결코 이스보셋이 왕이 아닌 것처럼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이 왕이고 이스보셋은 다윗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마치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놔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관자이고 내가 결정자인 것처럼 우리를 다 속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결정자고 주관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어떤 기자가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말 우리 아주머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80% 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행복하다고 대답했냐? 나머지 20%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행복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가 왕이라면 그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가 정말 주관자고 그가 결정자라면 잘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제대로 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짓밟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진화론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 세상은 이렇게 세월 속에서 뭔가 우연의 산물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야.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진화론인데요. 진화론을 가장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찰스 다윈이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청년 시절 때 그가 박물학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박물학자가 뭔가 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박물학자가 뭔지? 예, 이 박물학자가 뭔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 생태학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연구하는 통합적인 학문을 박물학자라 그러더라고요. 이 찰스 다윈은 박물학자였는데 젊은 시절 그 영국의 군함을 타고 비그로를 타고 5년 동안 여러 섬들과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가 5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야, 이 동물의 생김새와 식물의 생김새를 보면서 야,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속에 뭔가 좀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법칙이 있을 것 같다. 막연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20년 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동식물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가 1859년 11월 24일 날 자연 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이란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그 책은 정말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만 했거든요. 그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의 그 시작점은 사람들 마음의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찰스 다윈이 한 일은 그걸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가 종의 기원이란 책이 나오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진화론의 많은 부분들이 허구인 것들이 나타나지는데요. 찰스 다윈이 이제 뭘 이렇게 연구하게 됐냐면 그가 주장한 게 그 자연 선택설이었거든요.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이란 말입니다. 동물들은, 동식물은 많은 자손들을 번식하려는 욕구가 있어서 많은 자손을 번식하게 되는데 그 많은 자손들이 이제 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존 경쟁을 하는데 그 자연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그 생존 경쟁을 통해서 그 동식물이 변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기린 같은 경우에 그 높은 나무에 있는 가지를 먹기 위해서 그 풀을 그 잎이죠.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목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길어졌다고 얘기하죠. 길어졌는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그래 그 자연 환경에 가장 맞게끔 생존 경쟁을 위해서 그 살아남는 그 과정 속에서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변종으로 이제 종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변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종이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말하는 오랜 세월은 뭐 100년이 아니에요. 그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 동안 그 변종이 쭉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종이 하나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 그러는데요. 이 자연 선택설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거는 허무 맹랑한 이론이다 하면서 많은 진화론자들도 이제 자연 선택설을 믿지 않아요. 그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그 변이 된 것은 유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다윈주의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그 신다윈주의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이제 돌연변이설이거든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생물이 유전됐다. 그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으려면 변이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인데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선택설에 의한 변이와 또 한 가지는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이미 자연 선택설은 이미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진화론자들도 아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돌연변이설에다가 많은 힘을 싣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돌연변이설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아직까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종 하나라도 발견한 게 없어요. 새로운 종이. 돌연변이설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또 무작위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연구하게 인체 공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체 과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은 무작위로 갑자기 나타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돌연변이는 돌연이 갑자기 변하는 게 돌연변인데 그게 어떻게 과학적일 수 있어요? 이게 드물게 나타나고 또 무작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게 무작위로 나타. 또 하나는 돌연변이는 유익하지 않게 변이가 일어나요. 그 세포의 유전 정보에 손상이 가면서 나타나지는 거기 때문에 그 생물에게 유익하지 않도록 변이가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변이는 매우 그 생물에게 유해한 변이가 돼서 그렇게 변종돼서 이렇게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은 태어나서 살기는 살아도 오래 못 살고 단명한단 말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마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로 의해서 돌연변이의 유전에 의해서 종이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돌연변이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과학은 그걸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진화론이 정말 허구인 것을 많은 과학자들은 알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연구하고 우리가 이 인체를 연구해보면 정말 그것이 허구인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모형 비행기 하나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간이 모형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우연히 만들어졌겠어요? 분명한 창조주의 지혜와 그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치고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법칙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게 진화론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니까 창조주를 배제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된 이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1859년도에 나왔다 그랬는데요. 지금부터 한 몇 년 되겠습니까? 지금이 2008년이니까 한 1200, 한 200년? 예, 200년 좀 넘게 됐네요. 200여 년 가까이, 200여 년 채 안 됐는데, 200여 년 가까이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연구하는데 아직까지 진화론을 진화학으로 못 만들었어요. 진화학, 학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론이라는 거죠. 학은 안 됐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학으로 바꿔보려고 연구하지만 지금도 아마 연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학문으로 넘어오질 못했어요. 과학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물책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너무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창조주를 배제하려고 하니까, 많은 이론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보지만, 그 이론에 너무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왕이 있고, 나라는 사람의 주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컨트롤해주고 싶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은 참된 신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집마다 집이 저절로 지어진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군가 짓죠. 다 짓고 나서 그거 쓰잖아요. 누가 지었다고 이름 쓰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려는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지 우리가 더듬어 앉아서 잠잠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아가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사야서 먼저 이사야서 이 다니엘서 놔두고요. 이사야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예. 여기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랬어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소는 주인을 따라가요. 근데 나귀는 뭘 따라갑니까? 구유를 따라가더라고. 나귀는. 옛날 중국에 전쟁이 있었는데 중국은 땅이 너무 넓잖아요. 우리나라야 뭐 아무리 넓다 해도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18시간 타고 가는 기차도 있고 뭐 18시간 가도 아직 끝에 안 가요. 중국은 너무 큰 땅인데 전쟁을 하려고 말을 타고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 이제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향길을 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한 늙은 병사가 갑자기 말에서 탁 내리더만 그 말을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의 고삐에서 놓여지니까 그 말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늘 먹었던 구유통이 있는 밥을 먹었던 그 구유통이 있는 그 고향을 말이 찾아가는 거예요. 말은 자기가 온 데를 알더라고요. 자기가 떠나온 지점을 아니까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인데, 고향집은 천국인데, 정말 우리가 온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는 거죠. 주인을 아는 거예요. 정말 저들 영혼에 참된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네, 은혜. 은혜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건데 누구에게서 받는 겁니까? 종이 주인에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고 종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주인의 마음과 만나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 주인의 마음을 만나면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섭리와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우리가 찾아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인 된 그 삶 때문에 내가 주인 됐고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참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스보셋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왕이죠. 이스보셋도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도 왕인데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주인이 누군가? 이스보셋이란 나라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윗에게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그래, 우리의 참된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다니엘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디를 거닐고 있습니까? 바벨론 궁 지붕이를 거닐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딱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뭐 그럴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상은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위를 다 거니는 거예요. 이 바벨론 궁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은 BC 62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그 번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래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부터 562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치리한 왕이었는데요. 그래 이 사람이 그 바벨론 궁을 지었을 때 그 궁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궁이 높이가 27m예요. 높이가 27m고 그다음에 그 성벽 전체 테두리 둘레가 18km가 돼요. 꽤 넓죠. 18km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성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남한산성 가봤거든요. 우리나라 남한산성 가보니까 그 산에다가 돌 몇 개 얹어놨더라고요. 남한산성. 근데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그 산성은 그 성은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그 사이 넓이가 폭이 그 말 네 필이 달리는 마차 두 대가 서로 교차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예요. 그러니까 성벽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넓이인데 그 넓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성벽을 느부갓네살 왕이 거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세계 그 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바벨론 제국의 공중 정원입니다. 이 공중 정원은 공중에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05m 정도 높이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인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정원을 한 105m 정도 높이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한 35층 정도 되는 건물일 겁니다. 그 높이에다가 이제 정원을 정말 크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꼭 공중에 정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공중정원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유프라데스 강의 그 강물을 펌프로 의해서, 지금부터 BC 600년 전이니까, 한 2600년 전 되네요. 그때 그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물줄기를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려서 거기다 스프링쿨러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시간시간마다 그 물줄기가 나와서 그 안에 그 꽃들이나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그 공원을 다 꾸며놨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 발견되는데 이 누바네살 왕의 왕국을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으리으리하고. 그가 그렇게 크게 그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채 1세기가 안 돼서 한 세기가 안 돼서 다 이제 그 내란에 의해서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도시를 다시 재건시키려고 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그 바벨론 궁에서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 그 바벨론 도시는 다시 재건되지 못했어요. 이제 역사 속에 묻혀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 후에 한참 후에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 그 제국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큰 위대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오늘 읽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 사람 참 뛰어난 사람인데 이 제국을 거느린다는 게 그냥 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 하나도 잘 못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가정 하나도 잘 못 다스려서 애 속색이고 마누라 바가지 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국이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큰 나라를 이끌 만한 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공중정원을 만들 정도의 지혜가 있었어요. 물론 신하들을 통해서 만들었겠지만 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 뛰어난 발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좋은 집에 살까? 여러분의 수준은 거긴데 이 사람은 공중정원을 만들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생각 자체, 그 발상 자체가 뛰어난 거예요. 어느 나라 그 왕은, 그 중동 지역의 왕은 그 아주 더운 여름 나라인데 그 나라에다 스키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대요, 실제로. 그 생각, 그 발상 자체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보면 정말 지혜로운 왕이더라고요. 공중정원을 만들 생각을 한 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뛰어난 지혜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벽이를 거니면서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이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이 큰 바벨론 내 능력으로 내 건세로 건설하지 않았냐.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해서 내가 이것을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이 나라의 영광이 네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오해 착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패역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역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열국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세운 하나님이 없고 내가 이 도성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도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가 들어가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마음의 왕이 자기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착각을 하나 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되려면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하는 것이 그에게 해를 주신 분이 있고 그에게 물을 주신 분이 있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받은 게 없는 게 분명히 준 자가 있는데 그 마음에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4장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데 그 누구에게든지가 누구냐면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지극히 천한 자였어요. 정말 지극히 천한 자인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 왕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천한 자 아닙니까? 아, 내가 왜 천해? 응?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집에서 사는 내가 왜 천해? 여러분 이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천한 자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가 자기가 세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총명을 취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에게 총명이 사라지니까 그가 짐승처럼 살더라고요.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다 그러더라고요.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다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 주신 총명을 하나님 취해 가니까 7년의 삶을 짐승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금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걸 하나님 그걸 금했어요. 그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주셨던 걸 하나님 취해 가니까 그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는 정말 천한 자였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벌거벗은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태어났죠.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갑니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가잖아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 수의도 입혀주고 뭐 또 가끔 뭐 여비하라고 돈도 넣어주고 하지만 정말 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높여놔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 천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는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의사들이 수술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모든 기능이 무의식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세계는 무의식 세계에 비교하면 약 5%에 불과해요. 그리고 95%의 무의식 세계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위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죠. 그리고 그 운동한 그것이 이제 각그 세포로 가서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소화기관으로 가고. 그 모든 기능은 무의식 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합니까? 야, 봐봐. 위야, 소화해라. 너밥 넘어갔으니까 빨리 소화해라. 그러지 않아도 밥이 들어가면 소화하게 돼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제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봤는데, 수술해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면, 전신 마취하면 모든 기능이 스톱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 세계만 스톱되는 거예요. 나머지 95%의 무의식 세계는 수술하는 동안에도 계속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세계에 있는 우리의 몸은 내 몸에 병이 들어와도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내몸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 침입자를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걸 인식해서 이제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백혈구가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면역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언제 무슨 병에 걸렸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우리 머리는 모르지만 우리 몸은 안단 말입니다.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그게 저장이 돼 있어요. 사람들의 몸에 하루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세포와 싸우는 걸 이제 T세포라 그래요. 그 T세포가 활동을 해서 그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 T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여러분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 그 새벽잠 안 주무시는 분은 그암 조심해야 돼요. 잘 때는 자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 속에 있을 때는 T세포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의식하는 세계 속에 있을 때, 우리 몸이 그 건강을 유지한단 말입니다.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 너무 작고, 우리가 무의식하는 세계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 세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제3의 의식이라 그래요. 제3의 의식. 그리고 또 우주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정말 그 무의식의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지혜를 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이 도성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 말이 그 입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빼앗아가니까 그가 짐승처럼 살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요. 저들께 부인 자매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취미가 그 스포츠카 이렇게 사는 게 취미예요. 또 외제 스포츠카 한대 살려면 얼마 들어요? 한 100만 원 주면 삽니까? 100만 원으로 안 되죠.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아마 3,000만 원 그리 줘야 아마 살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차를 사는 게 취미예요. 혹시 그런 취미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장난감 차 말고요. 정말 이분은 그 차를 사는 게 취미인데, 근데 그때 한창 IMF 때인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예? 저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 하려면 아예 오시지도 마십시오.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하는 그 오너가 망한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사장이 되면 그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 무너지면 그 직원들 다 무너지는데, 그런 사람이 오너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다 챙겨줘야 되는데, 자기 하나 무너질 것 같으면 아예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신 갖고 사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예 일찌감치 사업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정말 IMF 때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그분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한날 새벽 시간인데, 이제 목사님 이제 새벽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단상에 올라섰어요. 근데 웬분이 머리를 깊이 파묻고 엉덩이를 하늘에 푹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를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며칠 전까지 저는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그분이 엉덩이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망하지 않았는데 그분과 연결된 모든 업체가 망하니까 이제 덩달아 망했어요. 차도 다 날아가고 뭐 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요. 그게 나중에 그분 이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티코차 한 대 어디서 구해가지고 티코차 까맣게 선텐 해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래 이제 그 집 앞에다 차 못 세우고 멀찍이 차 파킹해놓고 멀찍이 파킹해놓고 이제 퇴근할 때 되면은 딱 세우고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지나가나 하고. 그래 이제 없으면 탁 내리고 문 탁 닫고 자기 차 아니냐 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새벽에 이제 차 있는 데까지 가요. 주변 딱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빨리 딱 타고 차 문 딱 부웅 하고 가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두렵습니다. 해가 뜨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저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혹시 해 뜨는 게 두려운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이 가운데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왕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는 지극히 천한 자였습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하나의 왕으로 세웠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여러분 천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조금 있다고, 여러분 조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높일 마음을 높일 이유가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고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주고 악인에게 해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고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은혜로 만나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해를 주고 무엇을 못하니까 햇빛을 안 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가 있습니까? 그 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저 하나님 안 믿는데요? 예, 그래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해서 내 인생 내 거지? 그 순간 하나님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삶 속에 보면 부도를 맞는 사람이 있고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 문제가 오는가 보면 여러분이 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왕된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정말 비춰보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에 기록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서에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기록했겠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그 실제 있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을 이렇게 왜 세세하게 기록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얼마 전에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만 그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을 때 그가 이라크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옛 영광을 되찾자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큰 벽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수만 장의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성 쌓으려고. 근데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사담 후세인 시대에 재현하다.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사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미련한 게 성경을 그 사람이 좀 자세히 봤다면 아마 그리 마음 안 가졌을 텐데 아마 그 사람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발견합니까? 이 제국은 내가 세운 게 아닌 걸 깨닫더라고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예. 그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그에게 총명을 다시 준다 그랬어요. 사담 후세인이 그걸 알았다면 아마 그리 안 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인생의 왕이 누구고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총명입니다. 그것이 정말 총명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혜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발견하는 것이 총명인데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살면서 발견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내 지혜로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 지극히 천한 자에게 준 것을 느부갓네살이 발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극히 천한 자의 위치에 가면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위치에 섰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